신명기 30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신명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제가 다른 사람 보고 골로새서를 못 찾았다고 뭐라고 했는데 제 신명기 찾기가 힘드네요. 신명기가 신약에 있던가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신명기, 디우테로나미가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예,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을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고 사는 것,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얼마나 크고 은혜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을 매 순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율법은 쉽고 정말 가까이 있답니다. 바다 건너 있는 것도 하늘 높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성령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고 했는데 아니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위해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도 외칠 수 있는 확실한 확고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확신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이는, 이렇게 보니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우리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이나 4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신명기에서는 우리 가까이 율법이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 입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바로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이나 신약서는 동일하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신구약 말씀이 서로 상응한다. 그래서 상응이 뭔가 하고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찾아봐요. 그래서 코레스폰던스, 교통한다. 서로 교환, 말이 통하게만 응답한다. 리스폰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고 상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과 율법은 상호 부환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하라는 하나, 둘, 셋, 넷, 십계명 중에서 네 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라 하는 것을 범하면 그건 신이다, 죄다. 그러니까는 우리 로마서 6장인가요? 거기에 한번 범한 죄를 범한 후에 다시 부정하게 되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그건 죄가 무지히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것에 대한 것은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뭐 쭉 해서 열 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섬겨라부터 하라라는 것을 안 하면 이것은 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학자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성경의 구약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얽매이고 짐을 지우는 의무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 가운데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가진 기쁨으로 이 율법을 행하게 되면은 정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기쁨을 기쁨으로 하게 되면은 놀라운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지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모세는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걸 뭘 말하느냐? 상호 율법과 복음이 상호 보응적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율법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길이 과연 어떤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본문을 인용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를,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도저히 죄를 지면 삼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쳐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들어갔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따질 때는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자리까지 들어가게 했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법,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단순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놓으셨고 그래서 그 베풀어 놓은 구원의 길을 누구든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명하고 단순하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은 인간이 추상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주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많은 물속에 나를 장사 지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되어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자로 들어간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하는 것, 우는 것으로 그가 회개하는 어린아이들은 그러죠. 엉 하고 울면은 아하 이건 지가 잘못했다는 건 아는구나 라고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단순한 마음, 간단한 마음으로 복잡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말씀해진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내게 명한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게 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왕권을 다윗의 혈통에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우리 영적으로는 죽은 자운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또 부활하시고요. 바로 복음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고백하면 되거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은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마음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입으로 내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란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마음으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 지나치니까 너무나 지나치니까는 자기가 바로 이제 구세주로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그런 믿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물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아주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에게는 복음은 매우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게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물을 캐기 위해서 지금 산속 깊은 광산에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따라 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구원의 도를 땅끝이나 또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복음이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오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은 적이라고 지금 오늘 14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첨가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보완은 되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다가 구원의 문을 찾기도 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영원한 구원의 문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 종교, 선, 탐구, 과학, 도에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도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그것이 도움되는 건 아니죠. 철학이니 과학이니 이런 것들이 도움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거든요. 복음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얻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아주 쉽게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조건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물고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그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답니다. 이 세계는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겁고 힘든 짐을 지는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항상 그 말씀을 합니다. 옛날 저희가 강서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불러서 하기학교를 했습니다. 그 강사가 얘기를 합니다. 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할머니가 짐을 이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고 가는 짐이 하도 무겁게 보여서 할머니 그 짐 여기다 내려놓고 수레 타십시오. 그래서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끙끙 할머니가 하고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는 그 수레 위에 할머니가 자기 짐을 머리다 이고 끙끙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아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이 청년아 내가 이 짐 내가 타고 가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내 짐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무겁겠니 라고 한다고 하는 말을 교사가 한 것을 듣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를 졌으면 죄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온 삶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나마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죠. 믿음이 어떤 게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들어요?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죄를 졌다고 하는 걸 인정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시인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좋아서 혼자 지시지 않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두 번째는 회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복음을 드려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시인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나의 주로 인정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 베드로 대답하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한마디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 믿어서 의에 이르지 말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은 다 하면은 끝이 나는데 무엇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우리 시야로 보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다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요사이 화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이제 묶여둡니다. 그러면 다음 부활할 때 그 화장에서 다 뿌렸는데 어디로 가버립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방법으로는 그렇게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필요 그대로 만들어 내신단 말입니다.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빚어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 한 심령, 심령의 영은 영이 따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께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는 것으로 응답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이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현재 처한 위치와 환경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여건과 환경이 있든지 그건 관계하지 아니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와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하라는 대로 하고 그대로 사면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옛날에 이미 딴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라고 이유를 따집니다. 그게 철학이거든요. 철학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철학이지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라 하는 대로 아멘 하고 우리는 순종하면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바부제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여러분이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적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불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자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과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양자를 삼으셔 자녀를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면서 살아준단 말입니다. 주여 나는 세상에 널려 있는 돌멩이만도 못한 심령이지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왜 돌멩이만도 못합니까? 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으니까 돌멩이만도 못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대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화염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심령밖에는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화염검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귀한 생명의 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구원의 방법은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자리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구원의 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자기 창조자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자폭하는 거죠. 죽으면은 72인의 처녀들이 자기를 반겨준다라고 그걸 믿어요. 여러분은 믿겠어요? 그러나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폭탄을 안고 그 다음에 쇼핑몰에 들어가서 죽어버려가지고 또는 뭐 밑에 들어가서 쏘고 그래서 죽는 거 아닙니까? 허황된 것도 믿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불에서 물속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면 내가 물에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불속에 있는 자를 건져주면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세상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은 길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결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풍성함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믿고 매 순간 매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구원의 방법, 우리 구원의 길,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알고 매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놓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 삶 속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매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잠언서의 말씀 7전8기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가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오면 돌을 줄 자가 아버지든 부모든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위에서 주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오늘 또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군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백배의 기쁨이 충만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에 우리 발만 얹어 놓고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만 하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케 허락하시고 건강으로 아버지 허락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허락하셔서 무엇이 삶이요 무엇이 죽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